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 제시카입니다. 2011년 7월 5일 저녁, 대만의 시골 마을인 난터우시 신이앙에 40대 남성 린징이 씨의 집에서 이날 두 쌍의 커플이 모여 술자리를 갖고 있었습니다. 참석한 사람은 먼저 집주인 린 씨와 그의 아내 48살 왕 메이용, 그리고 또 친구 부부 커플인 40세 남성 템프롱과 37살의 아내 우샤우전이었죠. 참고로 집주인 린 씨와 왕 씨는 올해 2월에 결혼한 신혼부부입니다. 두 사람 각각 이혼의 아픔이 있었는데 이렇게 새로운 사랑을 찾게 된 거예요. 그날은 마침 가깝게 지내던 친구 부부와 함께 자리를 마련한 거고요. 그렇게 네 사람은 아주 화기애애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술자리가 어느덧 자정을 넘기게 되고 다음날 새벽까지 이어져요. 막 집주인이 맛있는 음식 꺼내오고 술도 가져오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즐기던 그때 갑자기 친구 아내가 얼굴이 일그러지더니 아, 배가 왜 이렇게 아프지? 복통을 호소합니다. 뭐 음식을 잘못 먹은 걸까요? 근데 문제가 계속돼요. 어느 순간 옆에 있던 남편도 또 집주인 린 씨와 아내도 배를 붙잡고 하나씩 쓰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음식이 상한 것 같아. 막 이렇게 극심한 복통을 보이던 네 사람은 결국 구급차에 실려 병원에 이송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보통의 고통 수준이 아니었어요. 병원에 옮겨진 후로도 이네 명이 막 몸을 주체하지 못해서 몸이 뒤로 꺾이고요. 심지어 눈이 뒤집히는 증상까지 보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결국 네 사람은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한 채 모두 숨을 거두고 말았죠. 같은 시각, 같은 자리에 있던 네 명이 급사한 사건입니다. 바로 수사팀이 파견되었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떠오른 사인은 뭐 예상하셨듯이 식중독이에요. 수사팀은 그중에서도 보톨리누스 식중독을 의심합니다. 이건 아주 대표적인 세균성 식중독의 종류인데요. 일반적인 식중독과 마찬가지로 음식 보관을 잘못했거나 조리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감염이 됩니다. 하지만 다른 점이 있다면 설사를 동반하지 않고 대신 수족 마비, 팔다리가 막 마비가 오거나 호흡곤란 같은 증상을 일으키는 식중독이죠. 이건 기본적으로 보툴리눔균이라는 신경을 마비시키는 독소에 의해 일어납니다. 이게 우리에겐 흔히 보톡스로 잘 알려진 물질이에요. 친숙한 이름이긴 하지만 사실 인류가 알고 있는 모든 독소 중에 가장 유독한 것으로 꼽히고 있죠. 병원에서 이들 넷의 시신을 부검을 해보니까 모두에게서 보툴리눔균이 검출됩니다. 그렇게 이들의 사인은 식중독으로 판명이 되는 듯 했어요. 근데 좀 이상한 점이 있었죠? 이게 단순 식중독일 때의 증상과 이 피해자들의 증상이 좀 비슷하면서도 달라요. 매우 헷갈렸던 거예요. 자, 보면 식중독 환자들은 초기에 입이 마르거나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이 포착됩니다. 그러다가 근육이 좀 무기력해지는 증상까지 동반하거든요. 근데 사망 직전 피해자들은 심한 경련에다가 막 몸이 뻣뻣하게 굳었어요. 이런 증상까지 포착된 거예요. 사실 이게 아무리 보툴리눔균이 있다 해도 식중독에선 잘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죠. 그 중에 당시 대만 최고의 독 전문가 린지 예량도 그 인물들 중한 명이었습니다. 물론 부검에서는 이 사망자들 시신에 다 보툴리눔균이 있어요 했어요. 하지만 이들이 보인 증상을 종합해 봤을 때 전문가 눈에는 이거 다른 증상도 있는 것 같은데 다른 독성 물질이 여기에 관여된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밝혀낸 게 에틸렌 클로로하이드린. 여러분, 오늘 좀 전문 용어 많이 나오는데 사실 이게 우리 삶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포도 농사에 이용이 되는데 포도 씨앗을 발화시키는 일명 포도 발화제의 원료로 널리 사용되고 있어요. 자, 의혹이 계속되니까 결국 대만 법의학연구소 소장이 내가 이 부검 결과를 다시 검토해보겠다 해요. 그러다 반전이 드러나는데 부검 당시 이 피해자들의 몸에 그 문제의 독성, 에틸렌 클로로하이드린 성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워낙 소량이었대요. 그래서 부거미가 아 이거 가지고 사망을 일으킨 건 아닌 것 같은데 차라리 이거보다 더 많이 나온 보툴리늄 군이 사망 원인이겠지 라고 생각해서 발표했다는 거고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아무리 뭐 극소량이라 하더라도 왜 인간의 몸에서 독극물이 나오냐고요. 의견이 이렇게 분분한 와중에 결국 4명의 시신은 또 한 번 재부검을 받게 됩니다. 과거에는 그 보툴리늄 균에만 집중했다면 이번엔 좀 더 다각적이고 면밀하게 진행했어요. 그 결과 이들의 몸에서 합성된 독성 물질의 농도가 무려 수천 ppm이라는 게 드러납니다. 이 수치가 엄청나서 결코 식중독만으로는 나타날 수 없는 수준이고요. 마침내 최종 사인은 식중독 아니라 독극물 중독의 사망. 이게 가깝다는 게 밝혀졌어요. 자, 그러면 이게 누군가 고의로 음식물에 독극물을 탔다는 거잖아요. 수사관들이 현장으로 달려갑니다. 그들이 먹고 남긴 음식과 술을 면밀히 조사했죠. 그러자 유의미한 증거가 나오는데요. 피해자들이 나눠 마신 막걸리병, 그 막걸리병 하나에서 포도발화제 성분이 검출됐어요. 이게 여기선 절대 나오면 안 되는 성분이에요. 막걸리 업체 실수 아니었고요. 누군가 고의로 넣어둔 거죠. 그래서 범인을 색출하기 위해서 경찰은 숨진 네 사람과 원한 관계가 있는 사람을 찾아 나섭니다. 그러자 생각보다 빠르게 용의자가 나왔죠. 바로 피해자인 그 집주인 아내 왕 메이용의 전 남자친구 52세의 주밍푸였습니다. 사망한 왕 메이용의 지인들에 따르면 그녀가 이번에 재혼을 하기 전에 과거 남자친구와 원한 관계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알아낸 경찰이 즉각 전 남자친구 찾아가서 막 알리바이 확인하고 강하게 추궁했죠. 그러자 주 씨가 끝내 아이씨 네 명이 다 죽을 줄은 몰랐잖아요. 이렇게 범행을 시인합니다. 이 사건의 전말은 이래요. 주 씨가 원래 가정이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아내가 가출을 했고 얼마 후에 죽은 피해자 왕 씨와 만나서 관계를 이어옵니다. 두 사람이 이게 복잡하긴 해도 일종의 불륜 관계였던 거예요. 그러다가 주 씨가 잠시 다른 지역으로 일을 가게 되거든요. 그러는 사이에 왕 씨에게서 새로운 남성이 생겼어요. 그가 바로 결혼까지 하게 된 새신랑 린징이었던 거고요. 린 씨요. 두 사람은 2010년 4월부터 교제를 했는데 이후 동거까지 빠르게 진행되면서 관계가 발전합니다. 근데 이 상황이 타지역에 나가 있던 주 씨 입장에서는 바람인 거예요. 그리고 이걸 알게 된 건 이미 몇 달이 지난 10월이었죠. 오랜만에 고향에 돌아와가지고 연인을 만나려고 했는데 왕 씨에게는 이미 새로운 남성이 생겼다라는 걸 알고 충격에 빠지는데요. 성격 급한 주 씨. 곧장 이 왕 씨와 현재 동거하고 있는 린 씨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야 내가 원래 남자친구야 라고 막 소란을 일으켰지만 소용없어요. 사실상 여자인 이 왕 씨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뭐 유부남이기도 하고 또 오래 떠나 있다 보니까 자연스레 다른 남자를 만난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복잡함 속에서 2011년 2월 왕 씨와 린 씨는 정식으로 결혼까지 성공하죠. 이 모든 걸 지켜보고 있던 주 씨, 주밍푸는 하루하루 분노와 원한을 쌓아갔습니다. 그러면서 복수를 하겠다는 일념 하에 그 첫 번째 대상이 된 건 왕 씨의 딸이었어요. 그러니까 즉 이 자신의 전 애인의 딸, 전 남편과 사이에서 낳은 딸을 찾아간 거예요. 이미 좀 어느 정도 성인이 된 딸이었는데 아유 오랜만이다, 아저씨가 농사일 도와줄게 라는 구실로 접근을 했고 급기야 그녀를 성추행합니다. 그런데 또 마침 이 장면을 마을에서 목격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어머머 주 씨가 이제 엄마도 모자라서 딸까지 사귀려고 하나 봐. 이런 더러운 추문이 일파만파 퍼져나가게 되죠. 얼마 후 소문은 엄마인 왕 씨와 현재 남편에게도 들어갑니다. 귀에 들어갑니다. 둘은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주밍푸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화를 이기지 못했던 이 새남편 린 씨가 주 씨의 집안 살림을 부수면서 험악한 분위기를 연출했죠. 그렇게 이들의 감정의 골은 더욱더 깊어져 갔습니다. 근데요, 또이 와중에 아주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벌어져요. 자, 네 사람이 죽기 5일 전이요. 6월 30일이었는데, 왕 씨와 새 남편 린 씨가 말다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왕 씨가 집을 나왔죠? 그런 그녀가 향한 곳이 바로 전 남친 주씨 집이에요. 그날 밤 여기에서 취하도록 술을 마신 거예요. 이 여자도 참 정신없지. 자기 딸까지 성추행한 놈인데 왜 거기가 있어요? 자, 그러는 와중에 주밍푸는 어땠을까요? 그는 뭐, 너가 나한테 돌아왔다 이런 마음보다는 여전히 복수심에 불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눈앞에 있는 왕 씨뿐만 아니라 남편 린 씨에게도 원한이 깊었고요. 그래서 왕 씨가 막 속상하다면서 술을 마시고 있을 때 몰래 그 막걸리 병중 하나에 포도 발화제를 섞게 돼요. 계속 술을 마시니까 이걸 마시고 왕 씨가 죽기를 바란 거죠. 근데 일이 생각대로 되지 않았죠? 왕 씨가 그 막걸리병을 마시기 이전에 미리 다 취해버린 거예요. 너무 빨리 취했어. 결국 독이 든 술병을 손도 대지 않고 잔을 내려놓아 버리는데요. 시간이 좀 지나서 왕 씨가 나 이제 집에 갈게 하고 채비를 합니다. 그때 주 씨의 머릿속을 스치는 생각. 이 술병도 가져가야 되는데. 그는 남은 술들을 막 봉지에 담아서 왕씨 손에 건네줬어요. 그게 네 병의 막걸리였죠. 그중 하나에 문제의 포도 발화제가 섞여 있었고요. 근데 여기서 이 주씨란 사람이 어떻게 술에다가 포도 발화제를 섞을 생각을 했던 걸까요? 이게 참 웃긴데, 아이러니하게도 그건 과거 왕씨가 알려준 방법이었습니다. 이들이 옛날에 사귈 때 당시 집에서 기르던 닭이 들깨에 물려 죽는 일이 계속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씨가 이때 뭐라고 했냐면 고기에다가 포도 발화제 섞어서 내놔봐봐. 그러면 들깨가 이걸 먹고 죽을 거야. 라고 조언한 적이 있어요. 이걸 주씨가 기억해내서 왕씨를 죽이려고 쓰게 된 방법이 된 거죠. 자, 한편 독이 든 막걸리 병은 왕씨의 집 냉장고에 고이 보관됩니다. 그리고 5일 후인 7월 5일날 친구 부부가 집에 놀러 왔죠. 맛있는 거 먹고 마시다가 마침내 문제의 막걸리를 함께 마시고는 모두 전부 다 죽음을 맞이한 겁니다. 사실 친구 부부는요, 뭐이 주빙푸와 아무런 관련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너무 억울한 죽음이죠. 근데 역시 사건을 좀 살펴보면 의아한 점은 있어요. 포도 발화제의 경우에는 인체에 독성이 노출되면 즉각적으로 반응이 나타난다고 해요. 뭐 예를 들어서 입술이 뜨거워지고 어지럽고 복통이 나고 구토가 발생하죠. 근데 이 사건에서는 이네 사람이 술을 먹고 몇 시간 지나서야 병원에 이송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마 그날 많은 양의 술과 음식을 먹다 보니 체내에서 중독이 늦어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게 아니면 마침 그 문제의 막걸리를 앞서 네병 있었잖아요. 세병 먼저 마시고 그 문제의 막걸리를 이제 마지막에 마셔서 그런 걸 수도 있다라는 추정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모순은 또 있어요. 지금 죽음에 이르게 한건 포도 발화제잖아요. 근데 보툴리늄 균이 몸에서 왜 나온 걸까요? 알고 보니까 이 사람들 운도 참안 좋았어요. 하필 그날 안주로 먹은 피클 하나가 이미 보툴리늄 균에 오염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해서 상해 있었다고요. 그래서 두 가지 다른 독성이 몸에 들어와서 상호작용을 일으킨 거예요. 그렇게 부검 결과도 명확하지 않았고 정확한 사인을 밝혀내는데도 시간이 소요된 거죠. 자, 그렇게 범인은 검거되었습니다. 무려 4명을 살해한 상황이죠. 근데 주 씨는 억울하대요. 포도 발화제의 유독성을 내가 알고는 있지만 자기는 사람이 먹으면 어느 정도 구토하고 어지럽고 이 정도 고통만 줄줄 알았대요. 죽을 줄은 몰랐다는 거죠. 그 주장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는 의심스럽습니다. 포도 발화제를 묻힌 고기를 먹은 들깨가 죽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면 이게 분명 사람에게도 해가 된다는 걸 몰랐을 리 없잖아요. 상식적인 거 아닌가요? 근데 또이 주장에 따라 사실 그의 형량에 엄청난 차이를 가져올 수도 있겠죠. 는 한국적인 생각입니다. 대만에서 열린 재판 결과 1심에서는 주 씨에게 무기징역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게 말도 안 된다면서 항소했어요. 4명을 독살한 사건이니만큼 사형을 줘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2012년 8월 항소심이 열리는데 고등법원은 변동 없이 무기징역을 확정합니다. 여기에는 주 씨가 아무래도 범행을 순순히 고백했다라는 점과 또 이전까지 다른 전과가 없다는 점이 영향을 끼쳤습니다. 전 여자친구의 결혼에 질투해서 독극물을 탄 술을 건넨 범인. 참고로 주밍푸의 집에선 7월 6일자 달력이 접힌 채 발견됐습니다. 7월 6일 이날이 사건이 벌어진 날이에요. 그래서 경찰이 물었죠. 당신 왜 7월 6일날 달력을 이렇게 접어놨습니까? 근데 그때 뭐라고 말을 하냐면, 왕매이용의 기일이잖아요. 나는 잊고 싶지 않을 정도로 그녀를 사랑했습니다. 너무 섬뜩해요. 지가 독극물 타가지고 죽여놓고는 뭐 사랑했대요. 무엇보다도 이 사건에서 가장 억울한 이들은 범인과 일면식도 없는 친구 커플이 아닐까요? 그저 단란했던 저녁 모임은 그렇게 영영 돌이킬 수 없는 비극으로 남고 맙니다.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지난 2015년, 일본의 한 언론사는 오사카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아주 유명한 죄수 한 명을 인터뷰하게 됩니다. 그녀는 일본의 11번째 여성 사형수라는 오명을 가진 하야시 마스미였죠. 17년 전인 1998년에 일본 열도를 정말 와장창 뒤집었던 독극물 카레 사건의 범인입니다. 이 사건이 그 당시에 여파가 너무 커서요. 그렇게 카레를 좋아하는 일본 사람들이 카레만 보면 무서워했을 정도라는데요. 이 범인 마스미의 얼굴 지금 보고 계신데, 일본에서는 뭐 거의 모르는 사람이 없다고 할수 있겠죠. 그만큼 욕도 많이 먹었겠죠. 그런데 당시 언론 인터뷰에서 그녀가 보인 언행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마스미가 말하길, 내가 왜 칼에 독을 넣었다는 거야? 나? 나그 사건 아니었으면 지금쯤 대단한 부자가 돼 있을 사람이야. 라고 하는데요. 뭔가 여전히 범죄에 대한 죄책감이 없는 걸까요? 그런데 여기서 또 부자가 되었다는 건 무슨 말이죠? 우선 어떤 사건인지부터 알아봐야겠습니다. 1998년 7월 25일 저녁, 일본 와카야마현 와카야마시에는 여름 축제가 한창이었습니다. 일본은 보통 7, 8월에 각 마을마다 마츠리라고 하는 여름 축제가 벌어져요. 여기에 가면 사람들이 다 전통 의상을 입고 불꽃놀이를 하면서 노래와 춤을 즐기는데요. 축제하면 또 빠질 수 없는 게 있죠. 바로 먹거리입니다. 이곳은요, 이 와카야마시 동네 주부들이 모여서 함께 만드는 카레가 아주 맛있기로 소문이 나 있다고 해요. 거의 이 축제의 마스코트 격이었죠. 마츠리가 한창 진행되고 있을 무렵, 드디어 냄비 한가득 카레가 등장합니다. 사람들은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줄을 서서 그 카레를 한 접시 받아가기 시작했고요. 코를 자극하는 그 맛있는 카레 냄새에 마츠리에 잠깐 방문했던 사람들도 멈춰설 정도였는데요. 그런데 잠시 후, 식사를 하던 한 명이 좀 이상함을 느끼고 고개를 갸웃거립니다. 배가 좀 아픈 것 같아요. 그러다 갑자기 속이 뒤집히면서 구토를 했고 그 길로 힘없이 쓰러지고 마는데요. 이게 다가 아닙니다. 잠시 후에 이 옆에 있던 사람들 하나하나 모두 같은 증상을 보이면서 일제히 쓰러져 버렸죠. 급하게 행사 관계자가 이 칼에 문제가 있다라는 걸 알아챘고, 여러분 더 이상 먹지 마세요라고 저지했지만, 이미 많은 사람들이 칼을 삼킨 후였습니다. 그렇게 이 마츠리가 정말 지옥의 아수라장이 돼버렸는데요. 급히 신고를 받고 구급차가 출동했지만 상황은 걷잡을 수 없었습니다. 이날 이상 증상을 호소한 사람들은 자그마치 67명. 그 중에 4명은 결국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사망자는 축제를 주도했던 자치회 회장과 부회장,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과 초등학교 4학년 남학생이었죠.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축제장에서 카레를 먹었다는 겁니다. 처음에 이 사건 원인을 조사하던 지자체와 보건소는 한여름이었잖아요. 그래서 음식에서 뭔가 식중독이 발생했다라고 판단을 했죠. 하지만 부검을 해보니까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사망한 네 사람의 위장과 또그 카레에서 독극물이자 살충제 성분으로 알려진 아비소산이 검출된 겁니다. 아비소산, 즉 이게 독극물 칼이었다는 거예요. 경찰은 즉각 누가 칼에 독을 넣었는지 수색을 하기 위해서 본부를 설치하게 되죠. 이 사건 굉장히 큽니다. 자칫하면 주민 67명 모두가 목숨을 빼앗길 뻔했어요. 당연히 일본 전체적으로 이 사건 수사에 관심이 쏠리게 되고 머지않아 용의자가 체포되는데요. 경찰이 지목한 사람은 하야시 마스미였습니다. 그녀는 이 축제에서 카레를 같이 만들던 사람 중 한 명이에요. 그런데 또 4명의 자녀를 둔 평범한 주부이기도 했죠. 사실 경찰이 그녀를 용의자로 지목했을 때 범죄를 저질렀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쉽게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오후에 12시 20분부터 1시 정도까지 하필 마스미가 혼자 칼의 냄비를 지켜보았다라는 증언이 나오게 됐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 마스미가 다 카레가 요리가 됐는데 그걸 계속 열어보면서 좀 수상한 행동을 했다는 증언도 나오게 되죠. 근데 이것만으로는 좀 부족하지 않을까요?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마스미의 머리카락에서 고농도의 아비소산이 검출되면서 그녀가 이전부터 이 독극물을 계속 다뤄왔다는 게 입증된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도 사실 간접적인 증거일 뿐이죠. 경찰로서는 좀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마스미가 평범한 주부이기 이전에 어떤 행적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던 중 경찰은 놀라운 걸 발견합니다. 어쩌면 이게 그녀를 범인으로 확정할 만한 아주 강력한 증거라고 볼 수도 있었죠. 우선 그녀는 과거에 보험 판매원으로 일하면서 1983년 켄지라는 남성과 결혼했습니다. 켄지가 야쿠자 출신이에요. 그래서 일은 별로 하지 않은 채 도박에 빠져 있었죠. 부부가 처음에는 월세 30만원짜리 작은 아파트에서 신혼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러다가 1년 후에 마스미가 모은 돈으로 대출을 낀 신축 주택을 구입하게 돼요. 그게 하나로 3억 원이 넘는 집이에요. 그로부터 다시 10년이 지나고 1995년 이번엔 마스미가 재산을 더 불렸어요. 그래서 120평짜리 집을 7억 원에 구매합니다.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정말 악착같이 돈을 모았던 걸로 보이죠. 그런데 그녀가 이런 큰 돈을 벌 수 있었던 건 은밀한 방법 때문입니다. 보험 사기예요. 자기가 보험 판매원이었잖아요. 그래서 보험 약관이나 취약점 아주 잘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이제 자신의 실수로 다리가 부러지는 상황이 되는데 이걸 교묘하게 오토바이 사고로 위장하게 돼요. 그 결과 이 사건으로 2억 원에 가까운 보험금을 받게 됩니다. 게다가 같은 해 10월에 이번엔 마스미의 모친이 뇌출혈로 사망을 하게 되는데 이걸로 인해 또 보험금 13억 원이 넘는 큰 돈을 손에 쥐게 되죠. 이때부터였습니다. 마스미는 보험의 달콤한 맛을 완전히 알아버렸고요. 점점 욕심이 더 커지더니 급기야 대범해지기까지 합니다. 1996년 마스미는 다리에 화상을 입은 걸 자전거 사고로 위장하면서 장애보험금 7억 원을 수령했고요. 1997년 4월에는 남편이 양 손발의 기능을 잃은 것처럼 만들어서 역시나 장애보험금 12억 원을 타게 됩니다. 와, 굉장한 금액을 받았는데 뭐 이런 걸 다 받기 위해서 이미 많은 보험을 들어놨던 거죠.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남편 켄지가 아비소산 중독으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고요. 여기에 대한 후유증으로 무려 15억 원의 보험금까지 받게 되는데요. 아니, 지금까지 도대체 얼마 받은 거예요? 이 밖에도 이렇게 보험금을 노리고 지인에게 아비소산이 들어간 우동을 먹인 전적도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계속 등장하고 있는 이 아비소산. 공교롭게도 독극물 카레 사건에서도 비슷한 형태로 있었죠. 여기까지 밝혀낸 경찰이 즉시 그녀를 체포했던 겁니다.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 독극물 테러 사건은 좀 달라요. 이건 아주 집단 학살을 일으킬 수 있는 끔찍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마스미에게 이전처럼 금전적인 이익을 가져오는 그런 사건은 아니었죠. 피해자가 다 그냥 주민들이니까요. 범행 동기를 조사하던 경찰은 평소에 마스미가 이 마을에서 좀 외면받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외톨이였어요. 그래서 사건 당일에도 이 동네 주부들이 다 모여서 카레를 만들고 있을 때 마스미와 대화를 나눈 사람은 한 명도 없었을 정도죠. 결국 경찰은 그녀가 무시받는다라는 이 피해의식에 사로잡혀서 원한이 생겼고 마을 축제를 이용해서 집단 살인을 계획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카레를 통해요. 한편 마스미는 이 모든 범죄를 강하게 부정했어요. 너무도 억울하다 하면서 무죄를 주장했죠. 그럼 재판 결과는 어땠을까요? 재판부는 그녀가 아주 오랜 세월 동안 보험금 사기를 했다는 점, 게다가 이전에도 같은 독성물질, 이 아비소산으로 살인미수 혐의가 있었거든요. 이걸 아주 중요하게 봤습니다. 그녀가 범죄 성향이 짙다라고 판단을 했고 결국 재판부는 그녀에게 사형을 선고하게 된 거죠. 이로써 마스미는 일본의 11번째 여성 사형수라는 타이틀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환갑이 넘은 현재까지도 오사카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고요. 독극물 카레 사건, 이게 이제 전말인데 일본에서는 당시 여파가 대단했어요. 카레라는 음식이 마치 우리에게 김치찌개가 있듯 일본 사람한테 카레는 대중적인 음식이거든요. 국민 음식이요. 근데 매스컴에서 연일 독극물 카레, 독극물 카레를 막 외치니까 자연스럽게 카레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으로 변한 겁니다. 실제로 이 사건의 여파로 그 피해자, 사망한 초등학생이 다니던 학교에서는요, 아직까지도 급식에 카레가 나오고 있지 않을 정도라고 하죠. 뿐만 아니라 이후에 일본 전역에 음식에다가 독극물을 넣는 모방 범죄가 한동안 유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마스미가 체포된 후에 와카야마 마을 자체가 조용할 날이 없었어요. 마스미 집 주소가 유출되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사진을 보시는 것처럼 이 집 담벼락에 살인마 당장 꺼져라 막 저주한다 이런 흉물스러운 낙서가 뒤덮였고요. 살인마의 집을 보려고 구경꾼들이 막 몰려들면서 이 마을이 항상 어수선했다고 해요. 그 피해는 주민들이 고스란히 감당해야 했고요. 그러던 2000년 2월 정체 모를 누군가가 이 집을 완전히 태워버리는 방화사건이 발생합니다. 누가 그랬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어요. 현재 집터는 공원으로 바뀌게 됐는데 여기에 오래 살고 있는 주민들은 이 터를 볼 때마다 그때 독극물 사건이 떠오른다며 머리를 젓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극이 여기서 끝이 나지 않아요. 앞서 마스미에게는 네 남매의 자식이 있다고 했었죠. 남겨진 아이들 이후에 어떻게 살았을까요? 통학은 말도 안 되고 외출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의 비난과 공격을 받았습니다. 사실 아이들에게는 죄가 없는 건데요. 안타깝죠. 하루아침에 정말 집단 살인마, 사형수의 자식이 된 네 남매는 결국 버티다가 보호시설로 맡겨져요. 하지만 거기서도 끊임없이 괴롭힘이 이어졌죠. 범죄자 부모를 두었다는 이유로 그들의 인생까지 다 나락으로 떨어진 겁니다. 그나마 장녀 쇼코인데 쇼코가 이름을 바꿨고 우여곡절 끝에 결혼에 성공해서 두 딸을 둔 엄마가 되었다고 하는데 자, 지금으로부터 2년 전인 2021년 6월 9일입니다. 일본 간사이 국제공항 이 연결 다리에서 한 모녀가 투신해서 자살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게 누구였냐면 바로 마스미의 장녀, 당시 37살이었던 쇼코와 쇼코의 4살배기 딸이었죠. 투신 자살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이 살고 있던 집에 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16살 쇼코의 큰딸 또한 사망한 채 발견됩니다. 아, 너무 끔찍하죠. 엄마 쇼코가 평소에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고 해요. 어쩌면 이건 평생 이어온 걸 수도 있죠. 아이들을 살해한 후에 자살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러고 보면 자신의 엄마는 사형수로 교도소에 있고 또 딸도 굉장히 비극적인 삶을 살았고 거기에 또 손녀들까지 무고한 피해자가 되고 말았는데 비극이 계속되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그런데 쇼코가 사실 생전에 그 누구보다도 강력하게 자신의 엄마 마스미의 무죄를 주장했다는 점이 이 사건으로 인해서 다시 수면에 떠오릅니다. 그러면서 과거 독극물 카레 사건이 세간의 주목을 또 받게 돼요. 물론 이게 그냥 딸이니까 우리 엄마는 무죄예요 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었고요. 실제 예전부터 마스미가 정말 범인 맞아? 라는 의견이 분분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마스미가 범인으로 지적된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 뭐였냐면 집에서 발견된 아비소산이었어요. 하지만 조사 결과 마스미의 집에서 발견된 종류와 그 칼에서 발견된 독은 실제로 다른 종류였다는 의견이 있었죠. 교토대학의 전문가 의견을 들어봤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독극물을 감정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요. 그때 과거에 감정을 했던 한 연구원이 있었는데 이 연구원이 2012년에 증거를 날조한 혐의로, 그러니까 다른 사건의 증거를 날조한 혐의로 징계를 받는 일이 있었어요. 이 사람 그럼 처음이 아니었겠는데? 그래서 파헤쳐보니까 이 연구원이 과거에 무려 19번이나 증거를 조작한 사실이 밝혀집니다. 그 수법이 뭐였냐면은 수거해 오잖아요, 증거물을. 그럼 이게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았을 때 다른 사건에 쓰인 독극물을 가져와서 대신 이거로 나왔습니다 라고 감정한 걸로 속인 거죠. 뭐 이런 게 다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과연 이 사람이 그 독극물 칼의 사건 때도 제대로 감정을 했는지 의견이 많았던 겁니다. 여기서 그는 나는 그 칼의 사건만큼은 조작하지 않고 제대로 했다 라고 주장했지만 여기에 대한 증거는 찾을 수 없었고요. 한편 마스미의 남편 켄지 있죠. 켄지도 아내의 무죄를 적극적으로 주장했어요. 그는 지난 2019년에 한 인터뷰를 통해서 자신이 과거 보험 사기를 위해서 내가 자발적으로 그 아비소산이 된 음료를 마셨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스미가 남편 몰래 아비소산을 먹여서 보험 사기를 친 게 아니라는 걸 얘기한 거죠. 이 켄지란 사람이 한때 방역업체에서 일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비소산 치사량을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숨을 위협하지 않고 후유증만 좀 남을 정도로 아비소산을 직접 섭취했다라는 자세한 증언이었죠. 모든 건 보험을 타기 위해서였고요. 한편 켄지는 과거에 보험사기죄로 체포가 됐고 당시 4년 7개월의 복역을 이미 끝낸 상황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죄질에 비해서 이렇게 4년 7개월이라는 비교적 짧은 시간만 감옥에 있었던 데는 이유가 있다고 해요. 왜냐면 경찰과 거래를 했기 때문이었죠. 무슨 거래냐? 아내가 나에게 아비소산을 먹였다라고 증언을 하면 검찰이 형량을 줄여주겠다고 제안했다는 건데요. 자, 생각해보면 지금 엄마는 사형수가 됐어요. 아버지는 보험사기로 감옥에 갈 거예요. 그럼 4남매가 혼자 남겨지잖아요. 그러니까 걱정이 되었고 결국 남편이라도 형을 좀 적게 받기 위해서 여기에 합의를 했다는데요. 물론 켄지도 이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잠깐 아내를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야, 너 진짜 이거 네가 한 거 아니야? 라고 묻게 되는데 이때 마스미가 코웃음을 치면서 대답하게 되죠. 내가 돈 1원도 안 되는 일을 왜 해? 네, 맞아요. 사실 마스미는 돈에 대한 집착이 아주 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아무런 금전적 이익이 없는 이런 묻지마 살인? 이것과는 좀 거리가 멀다라는 게 남편의 주장이죠. 심지어 프로파일러들도 범죄학적인 측면에서 보험사기는 지능형 범죄잖아요. 독극물 칼의 사건은 무차별 살인이고요. 그런데 이 범죄자 두 사람이 같을 확률은 좀 희박하다고 분석합니다.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심리학적인 측면이고 세상이 모르는 뭐 어떤 예외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섣불리 판단할 순 없겠죠. 하야시 마스미는 사건 후 2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보험 사기는 인정하고 있지만 이 독극물 칼의 사건에 대해서는 완강히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요. 그 맨 처음 제가 영상에서 언급했던 그 2015년 인터뷰에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사기는 저질렀다 하지만 결코 살인은 저지르지 않았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말이 어딘가 진실 같기도 하고요. 글쎄요, 현재로서 우리는 진실을 알 순 없겠죠. 그리고 법의 판결도 이미 끝난 상황입니다. 20년이 훨씬 넘게 지났어요. 하지만 아직까지도 이 사건의 여파와 또 의문점까지 남아있는 독극물 칼의 사건. 당시 카레를 먹었던 생존자 63명은 지금까지도 결코 카레를 입에 대지 않는다고 합니다. 평생 씻지 못할 트라우마를 얻게 된 거죠. 과연 이 사건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이미 마침표를 정말 찍은 것처럼 진짜 마스미가 범인이라면 차라리 뭐 다행일 수 있지만 만약 그게 아니라면 1998년 당시의 수사는 정말 공정하고 정확했을까요? 오직 물음표만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